가장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한 부류가 있다면 어떤 부류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마도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내 인생 개척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류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알아들여지고 있고 인식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미리 70명의 제자들을 자기가 가야 할 유대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고 있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역사할 때 귀신들까지 굴복하는 현상들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기쁨에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돌아와 자기들의 삶을 보고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기쁨을 삼기보다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이야기 속에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고 굴복하는 현상, 이전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 그리고 믿음의 열조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런 경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각인시키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기쁨으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교사는 사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율법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업으로 삼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부르고 있고 중간 그룹을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을 율법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은 율법교사가 아니라 율법사입니다. 율법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율법을 매일같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율법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영생을 얻는 길을 율법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처럼 사실은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이란 틀을 놓아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전파했던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영생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내용과 너무도 어긋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 진위를 가려보려는 그런 속셈이었는지 어쨌든 본문은 알 수 없지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나 조건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묻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방법,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즉 율법사가 묻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건과 방법을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아마도 본문에서 뉘앙스를 살펴보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 그 사실을 올바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도대체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어떻게 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천국, 즉 영생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묻고 있는 그런 율법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문합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의 전문가였으니까 그에게 되묻는 겁니다. 그래 네가 율법사지?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내가 나한테 묻고 있는데 정말 율법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고 싶다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어서 그 의의를 만들어내야만 천국에 이르는 줄 넌 알고 있지? 정말로 그렇게 율법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질문의 답으로 율법에 대해서 되물으면서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약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진수이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역시 율법의 전문가가 된 답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율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막 반응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이 맞다. 내 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율법사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당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은 당혹스럽지 않죠? 정확한 답 같잖아요. 그죠? 왜 당혹스러웠냐면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과 나와 대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방법과 조건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방법과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아마도 당혹스러웠던 이 율법사는 역시 내 뜻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의로운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아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네 이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의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을 누구냐고 묻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내가 목숨 걸고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앞으로도 이 영생을 위하여 내 이웃에게 목숨 걸어 사랑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고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 앞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내 이웃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가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고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길에 버리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그런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세 부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의식 같이 행한 다음에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먼저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따라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은 동족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혹여나 이 사람 잘못했다가는 손해볼까봐, 혹은 시간 뺏길까봐, 혹은 이 사람을 두들겨 팼던 강도에게 또 털릴까봐 멀찍이 도망가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31절에,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동일한 반응입니다. 죽어 힘이 없는 거의 죽게 된 상태의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외면한 채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요즘은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 안 도와주는지 아세요? 하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도와주는데요. 도움을 주면 역으로 그 사람을 고소한답니다. 저 사람이 날 밀쳐서 내가 이렇게 됐다. 도움 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아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손 하나 껌쩍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외면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레위인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아마 그렇게 강론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라.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말했던 그 사람인 자기 앞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만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지금 유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취급을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해줍니다. 아주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 존재가 유대 땅에 들어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상태에서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주막의 주인을 통하여 이 사람이 완치되도록 이 사람을 돌봐주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까지 자기가 다 내겠다는 겁니다. 두 데나리온을 주지만 그것에서 더 필요하게 된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완전하게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치유하라는 겁니다. 정상인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시죠? 율법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에게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성실히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는데 당신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도대체 왜 나와 다릅니까?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이룬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왔었는데 예수님의 강론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다릅니까? 라고 대화가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세 번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두 번을 종합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젊은 부자,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율법사에 관한 이야기와 무엇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얘기, 그리고 젊은 부자에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누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로 묶어놓고 세 번째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가도 이 젊은 부자가 율법사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일하죠? 율법사가 처음에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렇죠. 시험하여 물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자 관원도 동일합니다. 율법사가 왔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가 행한 삶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율법의 요구대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나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성실히 감당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동일한 얘기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반응 좀 해주세요. 졸지 마시고. 네. 자, 이웃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재물을 팔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아서 그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부자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못하겠다. 내 아까운 이 재물을 어떻게 팔아. 못해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이 아까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서 그대로 하라라는 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해봐.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자야. 여전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의 사람이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가서 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율법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자비를 베푼 자처럼 자비를 베풀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누군가가 은혜로 너에게 다가와야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확인시키는 작업으로 가서 그대로 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율법사의 부족한 점, 율법사의 죄악된 점, 불의한 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어디에도 선한 존재라고 말하는 구석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의의를 완전히 성취할 그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실 속죄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상실된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서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죽어나자 빠져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생명으로 다가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원수처럼 여겼고 개처럼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를 박대하고 심지어는 귀신에 들린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며 모의하고 모의해서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영적으로 도둑맞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유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가운데 실현될 것을 누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 순간에 지금 이 사마리아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정말 필요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자비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원수처럼 여기고 개처럼 취급하던,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죄악 가운데 나동댕이 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소망을 주며 힘을 북돋았던 우리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시고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삼으시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고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누가는 기록해 나갈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웃으로, 생명의 주로, 구세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이 험난하고 힘든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고 은혜가 필요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속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을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